오늘 이 로마서 15장을 오늘 들어가는데 로마서 14장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14장에 들어가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환영해라. 다시 말하면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쭉 이제 설명을 이제 해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믿음의 좋은 사람들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고 멸시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짜장면 이야기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무시해도 안 되고 멸시해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강한 사람을 놓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에 들어가서는 14장에서보다 오히려 15장에서는 믿음의 강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마치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에 조금 강한 사람에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근거를 오늘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4장을 설교를 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다가 반대되는 사람을 믿음의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14장에서는 믿음의 강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냥 너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5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믿음의 강한 우리라는 말을 처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강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포함시켜서 믿음의 강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를 자칫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제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목사님이 지난번에 로마서 15장 갖고 설교를 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잠깐 믿음의 연약한 쪽으로 가 있을게. 안 하려고, 그거 안 하려고 좀 자기가 불편할까 봐 믿음의 연약한 사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꼭 부탁합니다. 또 믿음의 연약, 평소에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성경에서 믿음의 강한 사람은 믿음의 연약한 사람을 담당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양보해야지. 그렇게 안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쓰도록 할게요. 믿음이 강한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믿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성숙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먼저 가르쳐줍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이제 조금 차근차근히 보면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반드시 담당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을 그냥 대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bea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 말은 견디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짊어지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좀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약점을 보이면 그 사람들의 힘을,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같이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이따가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자,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나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만 적용을 한다면 그냥 나만 건강해지면 돼요. 나만 성숙하면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짐을, 약점을 짊어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 표현이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저를 좀 주목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가지고 표현을 할게요. 믿음에 강한 사람의, 이게 좀 어불성설이 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믿음에 강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놓고 봅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 보지 아니하고 개인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나 따로 너 따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컨택되는 포인트가, 접촉하는 그 점이 없다면 너 따로 나 따로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만 신앙생활 잘해, 나는 그냥 이 모양 이꼴로 살게, 이러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믿음에 강한 사람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믿음에 연약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같이 이끌어줘 가고 있는 거예요.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평균치가 성장세를 이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만큼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항상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도 시험 들 때 있고요, 목사도 가끔은 흔들거릴 때도 있고 그래요. 유혹도 눈앞에 있고 그래요. 그냥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건강, 믿음의 성숙도를 평균치를 낸다면 날마다 올라가야지요. 때로는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성장세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2절 말씀의 끝에 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믿음에 연약한 사람은 세워주고, 그리고 믿음에 강한 사람은 오히려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것이고,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세워주라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에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건데, 혹시 이 자리에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틀리면 양해해 주세요. 그냥 조금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중에는, 강한 죄성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칼에 손을 벨 수도 있잖아요. 페이퍼 컷도 할 수 있고 망치질 하다가 손가락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픈 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옆에서 누가 망치질하다가 손을 딱 때렸어요. 여러분. 아이고 아파.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아이고 아프겠다. 그리고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그리고서 손을 이렇게 같이 봐주고 후후 불어주기도 하고 그러죠. 피가 나는 경우에는 뭐 데일밴드라도 갖다가 붙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아픈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마치 마른 막대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부러뜨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일가친척이나 뭔가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에서 그렇게 아픈 생각이 별로 안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인가? 라는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의문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불을 질러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예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 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이웃을 기쁘게 하다.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대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래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성경을 좀 두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로마서의 이야기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모순된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라.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예요.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충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엉뚱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틀렸어. 거기 너희들이 하나 더 해야 돼. 율법이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에게 뭐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람이 따르는 율법과 사람이 행하는 행위와 공로를 따라서 산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즉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은혜를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져 있고요. 로마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썼던 것처럼 마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이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위기에서 썼던 바로 그 단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단어를 쓰면서 결국에는 교회 성도예요. 성도들을 기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적은 뭔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같이 짊어지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알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는 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강한 사람도 덕을 이루어야죠. 믿음에 강하다고 이야기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 앞에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을 세워가는 모습이 믿음의 강한 자가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섬기고 담당할 때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할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무너지게 해서도 안 된다. 해를 끼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기쁨을 세워줘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쁨조가 되어줘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감당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3장을 들어가면서 12장 13장을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생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나 교리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를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 이유예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덕을 세워줘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명제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먼저 나타나셨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낮추시는 그 모습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humiliation,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이야.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사람 야 니네들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가 원하는 것 좀 갖고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말 못하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나중에서야 알아들었지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본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 was in the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당당한 의무가 있으세요. 당당한 권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기쁨을 받으실 것을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오셨을 때에 왕의 모습으로 무슨 뭐 아래에서 태어난 박혁거세의 모습으로 이러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비우신 거예요? 우리는 비웠다라는 말을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 하는데 무엇을 비웠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끔씩 우리가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비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운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을 비우시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영광을 비우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냥 낮춰주셨는데 어떻게까지 낮춰주셨는가 하면 being born in the likeness of a man. 사람과 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된 거예요. 엄청나게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낮춰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달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기쁨을 안 받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비방까지도 받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끝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건데요. 이 시편 69편에 있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69편의 배경이에요. 이 69편의 배경이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비방하고 거친 말을 하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비방을 이 사람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의로운 사람을 누구를 예고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인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69편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는 뭔가 하면 이 시편 69편에서 주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맞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크게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크게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 의로운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이 나에게 미쳤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하기를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그 비방이 예수님이 나에게 미쳤다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 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잠시 마치 곁길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절에서도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 was writte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경인데 그 성경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이라고 두 번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설교를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왜 이 마음을 갖게 됐는가 하면 오래된 이야기예요. 가끔씩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신약 성경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면 충분하다.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폐기하는, 마치 율법을 폐기하듯이 폐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약 성경의 본질과 그 목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시편 69편 9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인용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첫 번째로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예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 instruction. 옛날에 기록된 것은 옛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기록되어진 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읽잖아요. 예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약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친가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한 것이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앞에 썼죠. 제 단어가 아니라 성경의 단어예요. whatever이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나는 부분도 있어요. 막 여호수아 장군이 싸움을 하고 승리하고 삼손이 그냥 다곤의 신전에서 막 하고 나서 그냥 무너지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신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는 모습은 정말 속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안에는 찬송하면서 끝나자마자 여러분에게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환난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성경 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하긴 뭐 비슷한 말은 나오기는 해요. 뭐 좌슈아라고 하는가 뭐 이런 단어가 나오기는 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구약성경에는 예수가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미가서 같은 데에서, 미가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14장에서도 푸른 잣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the seed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후손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마치 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드러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제가 읽고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즉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지혜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때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구약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다, 삶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론 여기에 성경은 오늘날의 신구약 성경을 다 적용해도 돼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이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 안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구약 성경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끝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안위함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5절로 가보십시오.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성경이라는 말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려오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야 아무개야 하는 그런 음성 말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받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된 예배로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 마치 축도하는 것 같아요. 축도하는 것 같은데 축도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이제 5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6절 이제 끝으로 가면 서로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축복하는 그런 상상을 지금 할 수 있는데 뭐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Grant you to live in such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번역을 좀 해볼게요. 너희 가운데 서로 같은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우리 모든 생각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집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끝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살던 집인데 이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하는데 제 아내와 저희 둘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을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할 때도 화분이라는 주제에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 틀리다. 저희 집은 같아요. 제가 아내 말을 무조건 따라가니까. 근데 예를 들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게 죄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작은 주제에 모두가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가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오늘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요. 뭐 말하는 말투조 다 다른데요. 뭐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작은 주제를 놓고 다 똑같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no matter what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이유는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장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이 성도들을 선한 일을 하게 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웃을 보다듬는 거예요. 성도들을 품어 안는 거예요. 단 하나예요. 예배예요. 의견 달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어떤 의견에 반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망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같이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은 목사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중심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십시오. 십자가로 모이십시오. 그 십자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함께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